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회복 모임 방송회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음식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 이해에 관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 중독 회복 방송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음식 중독과 다이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선교사님, 지난 시간에 음식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 이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우리들의 인체가 음식물들에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는지 많은 이해가 있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중독에 관한 의료적인 면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음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분들은 다이어트부터 음식 중독으로 야기되는 뇌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많이 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음식 중독자들은 다이어트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만 의학적인 연구 발표에 의하면 다이어트는 맛있는 음식물에 대한 갈망감만 더 증가시켜 주어서 종종 과식을 하기가 쉽다고들 말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 조절 방법은 체내에서 반대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937년에 미네소타 대학 키 박사는 건강한 젊은 남성들에게 균형 식단을 실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음식과 운동에 관한 연구를 했고 생활 건강 분야 전문인답게 이분은 2004년까지 100세의 장수를 누렸던 분입니다. 1930년대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semi-starvation, 즉 반굶주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도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과 같이 다이어트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이어트 후에 아주 많이 한꺼번에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트 이후에는 다이어트 이전의 정상 체중으로 다시 될 때까지 매일 5끼씩 무려 하루에 5,000칼로리 정도의 음식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젊고 전혀 음식 중독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키 박사의 이런 연구가 다이어트 연구의 시초가 되었을 텐데요. 선교사님, 왜 다이어트 다음에는 다시 이전 체중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과식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사항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실시할 때 우리들의 몸은 굶주리는 상태로 돌입을 해서 육체의 신진대사 또한 완만해지는 것이 발견되었고 적은 칼로리로 육체를 유지할수록 우리 몸에서 저열을 발산하게 되어 다이어트 다음에 추가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대부분의 칼로리가 체내 지방으로 축적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은 하루에 850칼로리만 섭취를 해도 체중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일 필요한 칼로리 양은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1500에서 2000cc, 남자는 약 2500칼로리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과 근육도 상실되게 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도 더 칼로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육 상실은 더욱 신진대사와 1일 적정 소모 칼로리량을 축소시켜 주어서 비록 음식을 적게 섭취해도 자신도 모르게 체중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몇 년간 또는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고 볼 때에 우리들이 체내 신진대사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 이후에 다시 체중이 불어난 실제 사연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한번 저도 살을 빼려고 하는데요. 떡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해서 살을 뺐었는데 3-4일 만에 5kg가 갑자기 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에 올라온 답변들을 대신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답변 내용입니다.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더 많아야 살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여자는 하루 1300칼로리 이상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하는 내용이었네요. 예, 제가 또 다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올 봄엔 수 다이어트를 몇백만 원씩을 주고 12kg를 빼길 했고 요요가 없다더니 요요가 오더군요. 다시 살이 쪄서 지금은 우유식초를 한 지 한 3주가 되었고요. 운동장을 뛰고 걷기도 한 지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저 얼른 꿈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어쩌지요? 동네에 대학교가 있어서 운동장을 15바퀴를 도는데도요. 세 번은 빨리 걷고 두 번은 뛰면서요. 정말 무지 넓은 운동장인데요. 왜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다이어트 역효과인지 정말 고민이에요. 누가 정말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아신다면 가르쳐주세요. 딱 10kg만 빼고 싶지만 욕심인 것 같고요. 한 5kg 정도만 빼도 날아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이 사연에서는 비싼 다이어트로도 체중 감량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시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수 다이어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전혀 모르겠네요.
예, 수 다이어트라는 용어에서 숫자는 물 숫자로 물 섭취를 중심으로 하는 다이어트 요법입니다. 가격은 3개월 분량이 약 250만 원 정도이고요. 복용법은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에, 잠자기 전에 밥 대신 먹을 음식 4가지 종류를 매일 전화로 다이어트 회사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아침에는 밥, 점심과 저녁은 대용 식품을 먹도록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물 1.5리터를 수시로 마시고 밀가루 음식, 패스트푸드, 기름진 고기, 술, 담배, 밀크커피, 자극성 식품, 시리얼,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등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네,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다이어트 방법들을 시도해보았을 테지만 실패만 거듭하게 되어서 왜 다이어트가 실패될까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과체중 사람들에게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음식 중독자들이 다이어트 시도는 마치 돌담벽에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자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음식 중독 문제에서 회복을 해야만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음식 중독 문제가 없는 일반 비만자들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부터는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무시할 정도로 식사를 거르거나 절식 또는 과격한 운동 등으로 생각보다 빠른 체중 감소에 만족감을 보이게 되면서부터는 정체기를 맞게 되며 한편 다이어트 기간에 근본적인 신진대사를 돌보지 못하는 결과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간 먹고 싶었던 것을 참았던 음식물에 대한 갈망심리가 다시 고개를 쳐들게 되어서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이전보다 더 비대해지게 되는 것이며 이때 다이어트 실패에 대한 자책감이나 혐오감은 다이어트 재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는 우리들의 뇌 화학 물질들과 음식 중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람마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는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 즉, 기분이 느슨해지고 행복한 감정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오는 등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행복 성분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복 성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체내의 뇌화학 물질이 부족해서 우울하거나 근심 걱정 등의 고통 감정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 음식 섭취나 쇼핑 등으로 즉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로 부족한 행복 지수를 보충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체내의 자연 생산적인 뇌화학 물질 대신에 체외에서 다른 물체나 활동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다 보면 점점 더 체내의 뇌화학 물질 생성은 중단 또는 둔화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음식 중독자들도 음식을 탐닉하게 되어 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더 섭취하려는 강박관념을 보이는 것이고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 시도를 할 때에는 육체적 및 정서적 갈망 심리와 금단 증상도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금방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전 시간에 음식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해가 가네요. 네, 선교사님, 맛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에 뇌 안에서는 어떤 신경전달 물체들이 배출이 되는지요?
예, 음식을 섭취하고 기분이 좋아질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체가 생성됩니다. 원래 세로토닌은 감정, 고통, 수면 및 식욕을 관장합니다. 코르텍스라고 하는 뇌의 대뇌피질 부분에서는 생각, 결정, 아이디어 등을 관장하고 하이퍼셀라메스라고 하는 시상하부에서는 분노심, 갈증, 두려움, 성, 배고픔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신경 세포에는 메시지를 보내는 세포와 받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도 메시지를 받는 일부 리셉터들이 메시지를 잘못 판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는 세포가 아주 더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 중독자들이 마약이나 게임 또는 도박 등으로 체외 이물질이나 충격으로 감정 변화에 자극을 받아와서 메시지를 받는 리셉터들이 고장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요, 선교사님께서는 음식 중독자들에게는 세로토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 음식 중독자들의 세로토닌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연구조사가 있었고 음식 중독자의 세로토닌 수준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로토닌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과식을 하게 만들어서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콜릿은 심장병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들도 하지만 초콜릿바 하나에는 사과 12개를 먹을 때와 같은 설탕이 있어서 당뇨병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자들은 물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도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한 기사님, 이번에는 살 빼는 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간단히 약을 복용해서, 즉 다이어트 피를 복용해서 체중이 준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살 빼는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고 음식 중독자들은 음식 중독증에서 또 살 빼는 약에 의존까지 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 사연과 답변에서도 부작용들을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식사량 줄이고 요가나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찌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 대인 기피증이 심해지고 디카 사진 찍어보면 이 사람이 정녕 나인가 싶을 정도로 살이 급격히 많이 쪘어요. 생각도 못해 오늘은 큰맘 먹고 병원 가서 살 빠지는 약 처방을 받아서 일주일치 약을 구입했어요. 식욕 억제제로 쓰이는 약 중에 우울증 치료제가 가미되어 있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하고 졸리거나 불면증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약 안 먹고 해결해 보려고 했건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근데 잘한 짓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 글에 대한 답변 중에는 저도 식욕 억제제 먹어봤는데 좀 먹다 보면 몸이 너무 허해져서 약을 안 먹으면 미친 듯이 먹을 것이 땡기더군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송 기사님,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방금 읽은 다이어트 페일, 살 빼는 약의 근본 원리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필은 크게 두 가지로, 즉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식욕 억제제와 지방 흡수 억제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식욕 억제제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 계통의 약물들은 자연 발생적인 허기감을 가장시켜서 마치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와 같은 만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런 약물들은 뇌 속에서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카테콜라민 등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즉, 약으로 식욕을 억제시킴으로써 식사량을 줄이고 에너지 섭취의 감소를 유도해서 살을 빼려는 것입니다. 펜토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 프로피온 등의 식욕 억제제에 속합니다.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들은 내성이 강해서 단기간, 즉 3개월 기간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 비만치료제 사용은 6개월 이상 체중 조절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량되지 않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므로 비만제 복용에 아주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네, 비만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부작용 증상들과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에는 안절부절, 불면증, 손떨림, 두근거림, 메스꺼움, 변비, 구강건조, 두통, 불면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식욕 억제제는 교감신경 자극 효과가 있어 혈압이나 맥박을 높일 수도 있으며 다른 약과 병행해서 사용할 때에는 부작용이 더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 주의해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환자는 고혈압 환자, 신장 및 간 기능 장애 환자, 최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사람 등이며 관상 동맥 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에 있거나 수유부,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약물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 흡수 억제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방 흡수 억제제의 작용 원리는 식욕 억제제와는 달리 지방 흡수 억제제 계통의 비만 치료 약물들입니다. 즉, 음식물을 통해 섭취된 지방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처럼 체내에 흡수되지 않은 지방은 장 운동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되게 만들며 이러한 종류의 대표적인 비만치료 약물은 바로 제니칼입니다. 제니칼은 섭취한 지방질의 30%가량만 체내에서 소화되고 나머지는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최근에 1999년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부작용에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이어트 필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지요.
예, 1992년에 약학 교수인 닥터 마이클 웬트라브가 그의 4년간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체중보다 30% 내지 60%를 초과한 나이 18세부터 60세까지 12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횡포 다이어트 필을 복용시켰고 다른 한 그룹에는 위약, 즉 심리적 효과만 내기 위한 가짜 성분 다이어트 필을 복용시켰습니다.
네.
8개월간 실험한 결과 횡포 다이어트 필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처음보다 15.9%가 체중이 준 것이 나타났고 가짜 위약을 복용시킨 그룹에서도 4.6%나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중단한 이후에는 이들 거의 모두가 다시 이전 체중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과체중과 다이어트 간에 상당한 심리적인 내면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필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체중이 증가하고 또 부작용도 염려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건강한 음식 섭취 계획을 통해서 세로토닌 수위를 증가시키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좋을 것입니다.
약을 개발하면 시판하기 이전에 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쥐나 뭐 여러 가지. 혹 다이어트 필을 동물들에게 실험한 자료가 있으면 이 시간 소개해 주셨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다이어트 필은 1990년대 초부터 시판되었고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비만자들이 세로토닌 부족 현상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만들므로 약물로 뇌의 세로토닌 수준을 증가시켜주면 음식을 덜 섭취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제조되었습니다. 1992년에 FDA가 펜플루라민을 승인했지만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포만감을 주기는 했지만 세로토닌 증가가 감정 변화와 졸음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이 발견되어서 졸음을 완화하기 위해 암페타민과 비슷한 성분의 펜드르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말에게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뇌신경 세포들에게 세로토닌을 촉진시키지만 결국 다시 세로토닌 결핍으로 초래하게 만들어서 뇌신경 세포들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약은 회수되었고 1996년에 덱스펜플루라민이 나왔습니다. 1994년에 원숭이에게 4일간 레덕스 다이어트 필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17개월 후에 원숭이 뇌를 검사한 결과 세로토닌이 상당히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 필을 잘못 또는 과다하게 복용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중독과 비만으로 인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다이어트 필을 복용을 감행하려는 일부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에 다이어트로 100파운드 이상 체중을 감소시킨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필 복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가 비록 다리 하나를 절단하거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비만 체중으로는 되돌아가기가 싫다는 응답들을 해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필 복용을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네, 부작용 때문에 다이어트 필의 의약품에 대한 집단 소송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이 시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근래에 문제되었던 대규모 의약품 소송으로는 펜펜 집단 소송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폰더민과 레덕스라는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서 심장 판막 손상 등으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의해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폰더민의 주 성분은 펜프로라민인데 이는 위 분비액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여 식욕을 감퇴시켰고 펜프로라민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중화제로 나온 것이 바로 펜터민인데 1992년 웬트라브 박사가 펜프로라민과 펜터민을 동시에 복용한 펜펜 요법을 소개하면서 폰더민의 판매는 급증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약 400만 명이나 이를 복용했습니다. 레덕스는 펜프로라민의 사촌쯤 되는 덱스펜프로라민이 주성분인데 혈중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는 폰더민과는 달리 뇌신경에 직접 작용해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흡수를 저해함으로써 식욕을 감퇴시키는 약입니다. 1996년 미국에서 펜프로라민과 펜터민 약에 대한 처방 건수가 약 1,800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1997년 마이오 클리닉이 6개월부터 12개월간 펜프로라민이나 펜터민을 복용하고 나서 심장 판막에 이상을 호소하는 24명의 여자 환자들에게서 폰더민, 레덕스와 특정 형태의 심장 판막 질환 간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역학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FDA가 이들 약품의 리콜을 권고하고 제조사인 AHP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의 작용과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비만 치료제는 크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와 위장에 작용하는 약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로는 세로토닌 신경계의 작용, 프로작으로 알려진 일부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인 플록스어틴이 대표적입니다. 항우울증 치료제로서 식욕 억제제 및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주로 우울증이 있는 비만 환자들이 사용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신경계의 작용으로는 엔도르핀과 펜터민이 대표적입니다. 식욕 감소 작용과 열 생성 작용이 있으며 카페인도 이들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혈압 상승, 불면, 신경 과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간 투여에만 권합니다.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신경계 작용에는 메리디아로 알려진 시부트라민이 대표적입니다. 식후에 포만감을 주고 신진대사율을 증가시키며 열 생성 증가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줍니다. 비만 장기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장관에 작용되는 약제로는 제니칼이 있습니다. 이는 섭취한 지방질의 30%가 대변으로 배설되는데 중성지방의 가스분해를 억제시켜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려줍니다. 메포민은 제2형 당뇨병, 당불 내인성이 있는 환자에게 비만 조절용으로 사용됩니다만 신장과 간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 치료제 대부분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통상 비만 치료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소아, 임신 여성, 수유 중인 여성, 비만 치료제 부작용 경험자, 일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복용 환자 등에게는 비만 치료제를 권하지를 않습니다.
네, 손 교사님, 비만이나 음식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다이어트 필의 미래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두말할 것 없이 100% 확실한 체중 감량 성공법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히 병행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김정은 비만 클리닉 원장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다.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으면 된다. 즉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량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다. 섭취량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식사 조절이고 소비량을 늘린다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아무리 용한 의사나 좋은 약도 이 원리를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 식사 조절이 본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약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약은 소위 말하는 살 빼는 약이 아니라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 치료를 돕는 약이다. 사람의 몸은 식사량을 줄이면 지방세포와 뇌에서 식욕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식욕을 참기 어려운 비만 환자에게는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 필요한 것이다. 비만 치료에 있어 약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먹는 약은 비만 탈출을 위한 노력을 도와줄 뿐이지 절대 주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식사 조절과 운동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필의 미리라고 말하기는 너무 거창합니다만 비만은 체내 식욕 조절과 신진대사 조절 시스템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1994년 처음 발견된 이후에 비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분비된 후에 뇌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지방 조직이 많은 뚱뚱한 사람일수록 혈중 렙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렙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렙틴을 다이어트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활발한 연구와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비만자들이 체내 렙틴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된다면 획기적인 다이어트 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많이 개선은 되었어도 다이어트 필 복용 시에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하므로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선 중독 치료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일반 비만 치료자분들은 현재로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음식 중독과 다이어트 문제점 회복 방송을 어떻게 청취하셨는지요?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이어트보다도 먼저 중독 문제로부터 회복되셔야 하겠고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힘드신 일반 분들도 다이어트 필은 부작용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해야만 하며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아시는 귀한 시간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선교사님, 비만과 음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날 회복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음식 중독 문제가 있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과체중으로 걱정을 하는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은 한 라디오 회복방송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우리들이 오늘을 낭비하거나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한 일은 우리 인생의 하루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이 오면 오늘은 영원히 가버려서 우리들이 행한 일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 학습하고 터득한 회복 작업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음식 중독 회복 방송 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한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중독 중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자, 나, 나.